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통화를 나누고 한반도 위기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문 대통령에게 전화해 당선 축하 메시지를 전하고 북핵 문제는 어렵지만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두 정상이 양국 간 동맹관계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을 공식 초청했고 문 대통령도 이른 시일 내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을 예방하겠다고 화답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한미 동맹은 우리 외교 안보 정책의 근간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미 연방수사국 FBI 제임스 코미 국장의 해임과 관련해 그가 일을 잘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코미 국장 해임 후 첫 공식 발언을 하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9일 코미 국장에게 서한을 보내 코미 국장이 FBI를 효율적으로 이끌 능력이 없다고 평가하면서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코미 국장이 해임된 만큼 특별 검사를 지명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일간 뉴욕타임스는 10일 미 법무부가 코미 국장 해임에 대한 정당성을 생각해놓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코미 전 국장이 러시아 대선 개입 관련 지난주 법무부에 추가 예산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코미 전 국장이 수사에 더 많은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 백악관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만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 이후 러시아 정부 고위 관리와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양측은 시리안의 갈등을 끝내기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면담 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이 매우 좋았다며 시리아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고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도 양측이 주로 시리아 갈등 문제 해결에 대해 논의했다며 양측이 시리아 안전지대 설치 문제에 공통된 이해를 갖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의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는 발틱 지역에 공중방어 시스템 강화에 필요한 어떠한 무기도 배치할 준비가 돼 있다고 짐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10일 리투아니아에서 달리아 그리바우스카이테 대통령과 면담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영내 공중방어에 관한 물음에 필요한 곳에 어떠한 무기든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또 러시아가 알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곳에 러시아가 아무리 전투력을 증강한다 해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러시아가 오는 9월 서부 군사지역에서 대규모 훈련을 앞두고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앞서 미국의 국방부 관리들은 발틱 지역에 올여름 나토군 공중방어 훈련을 위해 패트리어 미사일 포대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이 알카에다 시리아 지부 알누스라 전선 지도자의 최고 1,000만 달러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미 국무부는 10일 알누스라 전선 지도자 아부 모하메드 알 골라니의 신상이나 위치 등 체포에 도움이 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준 사람에게 최고 1천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앞서 지난 2013년 알 골라니를 국제 테러리스트로 지명했습니다. 시리아 국적자인 골라니는 40대로 알려져 있으며 미 국무부가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명한 알누스라 전선의 지도자입니다. 알누스라는 지난해 알카에다와 결별 선언을 했지만 당분간 미군의 목표물이라고 미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시리아 라카 북부 마을에 공습이 가해져 어린이 4명 등 적어도 11명이 숨졌다고 내전 감시단체가 밝혔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10일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과 맞서 싸우는 미국 주도 연합군 소속으로 추정되는 전투기들이 간밤에 알살리아 마을을 타격했으며 사망자 외에도 민간인 일부가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현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1일 목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우리는 휴대용 손전화를 신체의 일부로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다. 미국의 한 언론은 손전화를 손에서 놓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실제로 습관적으로 손전화를 확인하고 없으면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북한에서도 최근 손전화 보급이 크게 늘었다고 하죠.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학의 한 연구팀은 최근 부모의 손전화 중독 증상이 어린 자녀와의 관계를 방해하고 자녀의 행동 양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손전화와 같은 첨단기기 사용 시간이 긴 부모일수록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고요. 자녀들은 감정 제어에 어려움을 겪거나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며 마음의 문을 닫는 경우가 많다고 연구진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역설적으로 똑똑한 손전화기를 다소 똑똑하지 않게 손에서 조금 멀리 두는 것이 자녀와 또 가족을 위해서 현명하게 손전화를 사용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원을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3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5월 11일 목요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5도에서 15도, 낮 최고기온은 16에서 29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3에서 27도, 신의주 12에서 20도 분포 예상되고요. 개성은 12에서 25도, 함흥 12에서 29도, 끝으로 청진은 9에서 19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아메리칸 아서스의 노래입니다. Best Day of My Life, 내 인생 최고의 날이 될 거야 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수요일 공식 출범한 한국 새 정부에 세계 각국이 축하와 함께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축하 전화를 걸었고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축전을 보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여다보겠고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자위대를 헌법에 명문화시켜서 2차 대전 이후 금지된 군대 보유를 공식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타이완이 이달 말에 열리는 WHO 총회 참석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중국과 타이완의 관계가 더 악화되고 있는데요. 이 소식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새 대통령이 수요일 공식 취임했죠?
네, 한국 전역에서 실시된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문재인 대통령이 수요일 정오 국회에서 열린 취임 선서식을 통해서 공식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낙연 국무총리,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등 새 정부 요직 지명도 직접 발표했는데요. 통상적으로 한국에서 새 대통령이 뽑히면 선거일부터 약 2개월 동안 당선인의 신분으로 현직 대통령과 직무 인수인계 과정 등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번 선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위 등으로 탄핵된 직후에 실시된 이 보궐선거여서 대통령 당선 확정과 동시에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예, 자, 한국의 외교부가 각국에 새 대통령 취임 사실을 알렸는데요. 세계 반응을 좀 살펴볼까요?
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 정상으로는 가장 먼저 워싱턴 시각으로 수요일 오전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축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전화 통화에서 미국과 한국은 위대한 동맹관계며 북핵 문제가 난제이긴 하지만 해결될 수 있다면서 양국의 협력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조만간 문 대통령을 공식 초청하겠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미한 동맹은 한국 외교 정책의 근간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양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나갈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예, 다른 각국의 정상들도 축전을 보냈죠?
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수요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축전에서 중국과 한국 두 나라는 서로에게 중요한 국가라고 강조하고 한국이 그렇듯 중국도 아주 어렵게 일궈온 두 나라 관계의 성과를 유지하고 보호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한국과의 건설적인 관계를 높이 평가한다고 밝히고 여러 분야에 걸친 양국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공동의 작업을 추진하고 국제 현안 해결 노력에서 공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문 대통령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국가 원수로서 성공적인 직무 수행을 기원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정상회담을 열기를 희망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예,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화요일 외무성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일본 정부와 국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양국은 북한 문제 대응 등 공통의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또 북핵 공조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이 빠른 시일 안에 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새 정부와 북한 문제에 대한 공조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동시에 지난 2015년에 맺은 양국의 위안부 합의를 한국의 새 정부가 성실하게 이행할 걸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각국 정상들이 한국의 새 정부와 협력을 기대하고 있는데 세계 언론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미국의 언론들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워싱턴포스트는 수요일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 것인지 한국이 전 세계에 보여줬다면서 서방 국가에서 국가주의가 부상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민중의 힘이 살아있다는 것을 드러낸 반가운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신문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포용 정책을 추구한 점이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 정책과 충돌할 수 있다는 일각의 전망도 함께 전했습니다.
네. 자, 일본의 언론은 뭐 문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총리 후보자에 아주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요?
예, 요미우리, 니혼 게이자의 신문 등 일본 주요 언론은 일본 정계에 두루 인맥을 갖춘 지일파 인사가 한국 새 정부 총리로 내정됐다면서 일제히 기대감을 나타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수요일 새 정부 첫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한 이낙연 내정자는 동아일보 기자 출신인데요. 도쿄 특파원을 지냈습니다. 정계 입문 뒤에는 한일우원연맹 부회장 그리고 간사 등으로 오랜 기간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중국 쪽의 언론은 역시 이 사드 문제에 관심이 있는 모양이군요.
예, 수요일자 중국 신경보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 당선 소식을 한면 통틀어 다루면서 문재인 정부가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대해서 새로운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중국 관영 인민일보의 자매진 환구시보는 문 대통령의 성격이 늘 무척 진지하다는 이 전문가의 발언을 인용해서 이런 성격이 향후 대북 관계 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보였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군대 보유를 위한 헌법 개정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는 소식이군요.
예, 2차 세계대전 전범국으로 이 군대 보유를 금지한 일본 헌법 구조, 이른바 평화 헌법을 폐지하고 전쟁할 수 있는 이 보통 국가로 가는 개헌을 공언해왔던 아베 신조 총리가 이 실무 작업 착수를 공식화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화요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서 헌법의 자위대 근거 규정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어떻게 포함시킬지 의논해 주길 바란다고 의회에 요구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헌법의 자위대 근거 규정을 둔다는 게 정확하게 무슨 뜻일까요?
예, 아베 총리가 이 헌법 기념일에 맞춰서 지난 3일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리 밝힌 내용인데요. 일본 자위대의 위상을 대폭 높여서 공식 무력 행사 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헌법에 담겠다는 겁니다. 당초 집권 자민당이 마련한 개헌안 초안에는 일본의 군대 보유를 명문화하기 위해서 국방군 신설 조항이 들어갔는데요. 반전단체들을 비롯해서 시민사회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본이 운영 중인 자위대 관련 조항을 헌법에 넣어서 합헌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름은 자위대로 그대로 유지하고 군대 보유를 명문화하겠다는 계획인 거죠?
예, 맞습니다. 사실 일본 자위대는 헌법적인 근거가 없는 조직인데요. 일본의 헌법 구조는 육해 공군을 비롯해서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 교정권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차 대전 종전 9년 후인 1954년에 일본 정부가 이 자국의 영토나 설비가 공격받을 때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무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전수방위 원칙을 내세워서 이 자위대를 창설했는데요. 하지만 일본의 헌법학자 상당수는 이 자위대 설치와 운영이 헌법 구조에 위배된다고 꾸준히 지적해 왔습니다.
예, 이 자위대 합헌화를 위한 조직이 곧 출범한다는 소식이죠.
네, 일본 집권 자민당은 헌법 개정 추진 본부 산하에 자위대 근거와 무상 공교육 규정 등을 논의하는 소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요미우리 신문을 비롯해서 현지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는 2020년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긴 새 헌법이 시행되는 것을 목표로 개헌 준비 작업을 진행할 계획을 이달 초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타이완과 중국의 관계가 최근 더 경색되는 분위기라는 소식이군요.
네, 세계보건기구 WHO 총회가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데요. 192개 대부분 회원국이 공식 초청장을 받았지만 이 타이완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화요일로 등록이 마감되면서 타이완이 올해 총회에 참가하지 못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졌는데요. 타이완은 이에 대해서 중국이 WHO 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타이완 초청을 방해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왜 타이완의 WHO 총회 참가를 방해하고 있다는 건가요?
예, 1971년 유엔에서 축출된 이래 타이완은 현재 WHO 공식 회원국이 아닙니다. 하지만 중국은 친중국파였던 마잉주 전 타이완 총통 재임 시절인 지난 2009년부터 업저버, 그러니까 참관국의 자격으로 이 타이완의 WHO 총회 참가를 허용해 왔는데요. 지난해 차이잉원 총통이 취임하면서 양안 관계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차이잉원 총통은 타이완의 독립을 추구하면서 중국이 외교 정책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중국 국무원 산하 타이완 판공실 대변인은 지난 8일 차이잉원 총통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타이완은 올해 WHO 총회 참관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예, 자, 타이완은 이 같은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예, 타이완은 아직 WHO 총회 참가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타이완 본토위원회 대변인은 화요일 이번 일로 양안 관계가 더 악화될 수 있다면서 중국 정부에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차이잉원 총통이 이끄는 민진당도 화요일 발표한 성명에서 베이징 당국은 구태의연하고 공격적인 정책을 벌이고 타이완 주민들의 뜻을 경청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자, 하지만 타이완 정부의 이런 바람과는 달리 타이완이 국제회의에 접근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요?
예, 현재 타이완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는 불과 21개 나라인데요. 하지만 반면 중국을 인정하는 나라는 170여 개국이 넘습니다. 이 때문에 타이완이 국제기구에 가입하는 게 더 어려운데요. 중국은 종종 세계 제2위의 경제 대국이라는 위치를 이용해서 타이완의 국제회의 참가를 차단해 왔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타이완은 국제민간항공기구회의, 유엔기후변화협약회의 참관이 거부된 바 있습니다.
네. 자,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 미국 국무부는 타이완의 WHO 총회 참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이번 주 타이완은 지난 8년간 세계 보건 문제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미국은 타이완이 참관국 자격으로 WHO에 참여한 걸 환영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도 타이완의 이른바 의미 있는 참가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 제임스 코미 미 연방수사국 국장을 전격 해임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러시아 개입 의혹과 관련한 수사가 한창인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나온 조처여서 논란이 되는데요. 관련 소식 먼저 알아봅니다. 이어서 지난 2014년과 16년 사이 미국에서 이슬람을 겨냥한 증오 범죄가 600% 가까이 급증했다는 소식 알아보고요. 미국인들의 기대 수명이 지역에 따라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는 소식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봅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의 제임스 코미 국장이 전격 해임됐군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9일 코미 국장에게 서한을 보내 파면을 통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서한에서 코미 국장이 FBI를 효율적으로 이끌 능력이 없다고 평가하면서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코미 국장의 해임 이유에 대해 코미 국장이 일을 잘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국장을 전격 해임한 데 대한 배경이 있었다고 하죠?
네, 이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하고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의 건의를 이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해서 코미 국장을 경질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 세션스 장관하고 로젠스타인 부장관은 별도로 서한을 보내서 이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 서한에서 로젠스타인 부장관은 코미 국장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개인 이메일 사용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당시 민주당의 대선 후보였던 클린턴 전 장관이 국무장관으로 재임하던 시절 관용 이메일이 아닌 개인 이메일을 사용한 것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었는데 그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실수가 있었다는 이야기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이메일 논란과 관련해 FBI가 수사에 나서면서 당시 클린턴 후보가 큰 위기를 맞았었는데요. 하지만 당시 수사를 맡았던 코미 국장은 이 클린턴 전 장관이 잘못한 것은 맞지만 이 고의성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기소하지 않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당시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시간이 꽤 지났는데 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와서 이런 결정을 내린 걸까요?
이게 이유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 상원 법사위원회 소속의 공화당 중진위원이죠. 린지 그레이엄 상원위원이 최근에 코미 국장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면서 새로운 국장이 들어서면서 FBI와 미국의 신선한 출발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자, 코미 국장 해임 결정이 나오기 직전에 이 FBI가 의회에 서한을 보내서 코미 국장이 청문회에서 과장된 진술을 했다 이런 사실을 또 알리기도 했었다고요?
네, 코미 국장이 지난주에 의회 청문회에 나왔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클린턴 후보의 최측근이었던 후마 에버딘 씨가 이 클린턴 후보의 이메일 수천 건을 자신의 전 남편인 앤서니 위너 전 하원의원에게 재전송했고 그중 일부에 기밀 내용이 들어있었다고 증언했는데요. 이 FBI는 에버딘 씨가 위너 전 위원에게 보낸 이메일은 실제로 그보다 훨씬 적었다면서 이 코미 국장의 청문회 발언을 정정했습니다.
네, 이 코미 국장의 청문회 증언이 경질에 좀 영향을 줬던 걸까요?
이것도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미 언론은 이 코미 국장의 해임을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코미 국장이 구실을 제공했다라고 평가했는데요. 이 코미 국장이 특히 대선을 불과 열흘 앞두고 클린턴 후보의 이메일 논란을 재수사하겠다고 밝히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이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최근에 이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도청 의혹 등을 둘러싼 수사 과정에서 이 대통령한테 불리한 증언을 한 것이 경질 원인이 됐을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코미 국장 경질에 대해서 의회 쪽에서 비난이 거세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몇몇 공화당 의원들까지 나서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조처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리차드 버 상원 정보위원장은 이 코미 국장 경질의 시기와 이유가 문제가 될 것이라면서 코미 국장 해임이 FBI와 나라 전체의 손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역시 민주당 쪽에서는 러시아 개입 의혹 수사가 현재 진행 중인 상황에서 코미 국장이 해임됐기 때문에 특별검사를 지명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척 슈묘 민주당 상원 대표가 성명을 내고 코미 국장의 해임 사실을 듣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실수를 하고 있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슈머 의원의 말 한번 들어보시죠.
I told the president, Mr. President, with all due respect, you are making a big mistake. The first question.
슈머 의원은 하필이면 왜 지금 해임했는지 의문이라면서 사람들은 대통령이 이 뭔가 숨기는 게 있을 거란 의심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슈머 의원은 또 특별 검사를 지명하고 대통령은 러시아 관련 조사에서 가능한 거리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인터넷 사회 연결망을 통해서 특별 검사를 지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FBI 국장의 임기가 10년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코미 국장 임기를 4년밖에 채우지 못했는데 이제 물러나게 됐군요.
그렇습니다. 이 코미 국장이 9일 이 서부 캘리포니아주에서 이 FBI 직원들하고 대화를 나누던 중에 이 해임 사실을 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 언론은 코미 국장이 이 TV에서 자신이 경질됐다는 뉴스가 나오는 걸 보고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다고 말한 걸로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코미 국장은 해임과 관련해서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이슬람 증오 범죄가 크게 늘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발표됐군요.
네, 미국 최대 이슬람 단체죠. 미국 이슬람 관계 협의회가 9일에 보고서를 냈는데요. 지난 2014년과 16년 사이 이슬람 교도, 그러니까 무슬림을 겨냥한 증오 범죄가 거의 600% 가까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4년에는 이슬람 증오 범죄가 약 40건에 불과했었는데요. 3년 만에 260건으로 크게 늘었다는 겁니다.
예, 자, 범죄까지는 아니더라도 종교적인 이유로 무슬림을 차별하거나 또 모욕하는 행위도 늘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해당 행위가 지난 2014년 1,400여 건에서 2016년엔 2,200여 건으로 70% 가까이 늘어난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 보고서 공동 저자인 미국 이슬람 관계 협의회 코리 세일러 대변인은 이번 보고서가 미국 안에서 무슬림에 대한 폭력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무슬림에 대한 폭력 양상도 과거와 좀 차이를 보인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 과거에는 이슬람 증오 형태가요, 주로 이슬람 사원을 짓지 못하게 반대하는 그런 형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최근에는 사람들이 이슬람교도를 직접 폭행하거나 이들의 집기를 훼손하는가 하면 사원에 방화를 불을 지르는 그런 일도 많다고 합니다.
네. 자, 이번 보고서는 또 지난 대선이 무슬림 증오 행위가 증가하는데 영향을 줬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이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이 반이슬람 행위에 있어서 이 FBI 등 정보 요원들에게 부적절하게 대우를 받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는데요. 셀러스는 특히 지난해 11월 8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FBI 요원을 만나 테러 의심 여부를 조사받은 무슬림들이 꽤 있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에 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 무슬림들을 테러 분자로 묘사를 하자 이 무슬림을 테러 의심 혐의로 신고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 이 무슬림 증오 범죄뿐만 아니라 증오 범죄 자체에 대한 이 전반적으로 좀 늘었다는 이야기도 있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11월에 FBI가 보고서를 냈었는데 여기를 보면은 미국에서 증오 범죄가 줄어드는 추세가 10년 동안 계속되다가 2015년 들어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이 종교에 대한 증오 범죄가 전년도에 비해서 2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무슬림을 대상으로 한 범죄 증가율이 67%로 가장 높았고요. 다음에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는 증오 범죄가 9% 증가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인들의 지역별 기대 수명의 차이가 과거보다 커졌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미국 워싱턴 대학 보건지표 평가연구소가 발표한 결과인데요. 가장 기대 수명이 긴 카운티와 가장 짧은 카운티 사이의 격차가 과거보다 많이 벌어진 걸로 드러났습니다. 연구진이 2014년과 1980년 자료를 비교했는데요. 2014년에 와서 이 격차가 20년 이상으로 지난 1980년보다 커졌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카운티라 그러면 한국으로 치면 군 정도에 해당하는 미국의 행정구역을 말합니다.
예. 그렇다면 기대수명이 지역별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건지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기대수명이 가장 낮은 지역이요, 미국 원주민이 많이 사는 사우스 다코타주 오글라라 카운티인데요. 이 기대수명이 66.8세에 불과했습니다.
예, 자, 언뜻 들어서는 얼마나 짧은 건지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인들의 평균 기대 수명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2014년 기준으로요, 79.1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비교하면은 이 오글라라 카운티 주민들의 기대 수명이 굉장히 짧은 거죠.
예.
이게 위험에 노출된 이라크 사람들의 기대 수명도 67.7세라고 하니까요, 이게 이라크 사람들보다도 못한 겁니다. 참고로요, 미국에서 이 가장 가난한 지역 가운데 하나죠. 이 켄터키주 오슬레이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지난 1980년에 이 기대 수명이 72.4세였는데 2014년에 와서는 오히려 이게 70.2세로 떨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반대로 사람들이 오래 사는 지역은 어디였나요?
네, 최상위권이 모두 콜로라도주에서 나왔습니다. 콜로라도주 썸미 카운티가 86.8세로 1위였고요. 피트킨 카운티가 86.5세, 그리고 이글 카운티가 85.9세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 세계에서 기대 수명이 가장 긴 나라가요, 이 유럽에 있는 조그만 나라죠, 안도라 공화국으로 84.8세인데요. 이 앞서 나온 이 콜로라도 세 카운티 지역 주민들의 기대 수명이 이 세계 기록보다 긴 겁니다.
예, 정말 콜로라도주 서미 카운티 그리고 사우스다코타주의 오글라라 카운티 기대 수명 차이가 한 20년이 넘는데요. 이렇게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겠죠?
맞습니다. 이 해당 연구 결과를 발표한 이 보건지표 평가 연구소도요,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연구소 측은 미국인들의 건강 불균형이 심각하다면서 연방 정부를 비롯해서 각 지방 정부가 해당 지역 질병을 예방하고 이 건강을 진흥하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런데요, 또 이번 연구에서 눈에 띄는 항목이 이 나라 정부에서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국민들의 기대 수명이 길어지는 게 또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 자, 지금 나온 이야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상식과는 좀 배치되는 말이군요.
그렇죠. 이 2014년 기준으로 미국이 이 개인마다 건강과 관련해서 9,200달러를 쓰는데요. 근데 여기에 4,000달러를 쓰는 호주나 3,800달러를 쓰는 일본보다 미국인들의 기대 수명이 짧습니다. 호주의 기대 수명이 82.3세고요. 일본이 83.1세죠. 이 전문가들은 돈을 많이 쓰는데도 기대 수명이 떨어지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미국인들이 어디에서 살든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이 방송됩니다.
타박타박 미국 여행.
안녕하세요. 타박타박 미국 여행 박영수입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네,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이 한 아주 유명한 말이죠. 국가란 어떤 것이고 또 어떠해야 하는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이 세 마디로 아주 간결하고 극명하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링컨 대통령의 이 말은 사실 미국의 뼈아픈 역사를 거쳐서 나온 겁니다. 미국 곳곳의 문화와 풍물, 다양한 얘기거리 찾아가는 타박타박 미국 여행. 오늘은 미국 남북 전쟁의 격전지, 미국 동북부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게티스버그로 여러분 안내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게티스버그가 있는 펜실베니아주는 저희 VOA가 있는 이 워싱턴에서는 자동차로 4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가까운 곳입니다. 자동차로 4시간이 가까운 거리냐 깜짝 놀라실 분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뭐 동부에서 서부까지 비행기로도 좋게 5시간은 걸릴 만큼 미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미국인들은 이 정도면 뭐 비교적 가까운 곳이다 이렇게들 생각합니다. 미국 동북부 지역에 있는 펜실베니아주는 이 미국 독립 정신의 표상지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미국의 건국 과정을 찾아볼 수 있는 곳이고요. 또 미국 남북 전쟁의 격전지였던 만큼 주 전체가 미국의 살아있는 역사를 보여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펜실베니아의 남쪽 메릴랜드주 경계 근처에 있는 이 게티스버그는 지금도 인구가 만 명이 안 되는 아주 작은 도시인데요. 하지만 유명세만큼은 그 어느 대도시와 견주어도 절대 뒤지지 않는 곳이라고 합니다. 칼 와이트의 게티스버그 기념관 공보관에게 그 이유를 한번 물어봤는데요.
The battlefield in Gettysburg was the site of the biggest battle of the American Civil War. And so most visitors when they come to Gettysburg
게티스버그 격전지는 미국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남북전쟁 중 가장 치열했던 전투가 벌어졌던 장소입니다.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은 미국의 역사를 변화시킨 역사적 장소를 보고 싶어합니다. 작은 도시지만 게티스버그 기념관과 수많은 기념비, 유적지들이 많이 있어서 이곳에 오면은 남북전쟁이라는 미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미국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대개는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미국의 남북전쟁은 노예제 폐지 문제를 놓고 미국의 남부주들과 북부주들이 1861년부터 1865년까지 4년 동안 싸운 미국의 내전입니다. 4년간의 내전 동안 이 노예제를 지지하는 남군과 노예제 폐지를 주장하는 북군이 치열한 전투를 벌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게티스버그는 혈전, 그 이상 다른 어떤 표현을 할 수 없는 참혹한 전투였다고 합니다. 칼 와이트의 게티스버그 기념관 공보관 도움말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Well, the American Civil War broke out in 1861 and it wasn't for 2 years until the battle came north to Gettysburg and Gettysburg.
남북 전쟁은 1861년에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2년 뒤 게티스버그 북부에서 전투가 벌어졌죠. 3일간의 전투였는데 불과 사흘 동안 남군, 북군 모두 포함해서 5만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전투는 북군의 승리로 끝났고 남북전쟁의 방향을 결정지은 아주 중요한 전투였습니다. 하지만 게티스버그는 미국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장소기도 하죠. 당시 시신과 죽은 말들을 태우는 냄새가 세 달을 진동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보통 이 어떤 관광지를 가게 되면요, 이 관광버스를 타고 곳곳을 둘러보기 쉬운데요. 그런데 이 게티스버그는 다른 관광지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이색적인 감정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관광버스가 이 게티스버그의 구석구석을 다니는데요. 이 능선 아래에서 5천 명이 죽었다. 이 능선에서는 만 명이 죽었다. 능선 하나를 넘을 때마다 이렇게 소개하는 얘기를 듣다 보면 이곳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린 격전지였고 또 그렇게 피를 흘려 싸우면서 미국의 선조들이 지키려 했던 가치를 생각하면서 숙연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이 게티스버그를 찾은 건 게티스버그 전투가 있은 지 4개월 후 1863년 12월이었는데요. 게티스버그 전투에서 숨진 병사들을 위한 국립묘지 봉헌식이 있어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링컨 대통령의 게티스버그 연설로 더 잘 알려진 앞서 소개해드렸던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그 유명한 연설을 한 겁니다. 링컨 대통령의 게티스버그 연설에 관한 책을 저술하기도 한 마틴 P. 존슨, 오하이오주 마이애미 대학 역사 교수의 도움말 한번 들어보시죠.
He knew that he had to impress the nation with the
링컨 대통령은 국민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링컨의 연설은 금방 유명해졌고 중요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신문 기자들이나 논설위원들, 정치적 인물들은 이 연설이 주는 교훈을 바로 깨닫고 좋은 방향으로 이를 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과 몇 달 안에 남북 전쟁의 의미에 대해 모든 시민들의 기억에 매우 깊게 뿌리내리게 됐습니다.
네, 오늘날 가장 위대한 연설, 가장 자주 인용되는 연설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링컨 대통령의 연설은 불과 2, 3분이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링컨 대통령의 연설은 미국 독립선언서에 나타난 미국의 근간인 인간 평등의 원칙과 또 남북전쟁이 그냥 전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참 평등을 누리는 위대한 미국을 만들기 위한 자유의 투쟁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링컨의 이 연설이 있었던 이 작은 시골 마을 게티스버그를 미국 영혼의 산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타박타박 미국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게티스버그에서는 매년 7월이면 독특한 행사가 열리는데요.
해마다 게티스버그 전투를 재현하는 행사랍니다. 올해는 7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하는데 그게 게티스버그에서 진짜 전투가 일어났던 날짜이기도 하죠. 매년 여러 지역에서 사람들 수천 명이 이 게티스버그 골짜기에 모여서 직접 당시의 남군 복장, 북군 복장을 하고 가상 전투를 벌이죠. 민간인 복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1860년대 당시로 돌아가 보는 거죠.
네, 칼 화이트의 게티스버그 기념관 공보관 내 도움말 들어보셨는데요. 사실 이런 재현극 행사는 게티스버그뿐만 아니라 버지니아 같은 당시 격전지였던 곳에서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재현극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떤 느낌을 갖게 될까요? 남군 역할을 맡은 브루스 블랙몬 씨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It's a very emotional thing for those of us who maybe had ancestors at that surrender.
남북전쟁에 참가했던 조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더 감동적인 행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참혹한 전투로 양측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생각하면 여러 가지 많은 감정들이 솟구쳐 올라옵니다.
네, 그런데 이 미국인들은 왜 이렇게 참담하고 아픈 역사를 떠올리게 하는 이런 재현극을 해마다 하는 걸까요? 칼 화이트의 공보관에게 한번 물어봤는데요. 과거를 다시 조명하고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지 않고 더 발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후손들의 노력이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Recreate history and bring history to life before everybody's eyes. And throughout the year we have a lot of living history encampments as well.
우린 역사를 만들어 모든 사람들 눈앞에 가져오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 재연극을 통해 또 다른 살아있는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죠. 미국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고 발전해 왔는지 조금이라도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에게도 생생하고 감동적인 교육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타박타박 미국 여행 오늘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미국 건국의 이념이 살아 숨쉬는 곳, 미국 영혼의 산실이라 불리는 펜실베니아 게티스버그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는 박영서였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 배워볼 영어 표현은 to flip out. To flip out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a conversation I had with Alice. Listen carefully. Hey Alice, how was the baseball game last night? It was a company outing, right?
Oh man, I flipped out as soon as we got to the stadium.
Why? What happened?
Well, I was in charge of bringing the baseball tickets for everyone, but sadly, I left it on my office desk.
Oh my, I would have flipped out too.
본문에서 제가 어제 야구 경기 어땠니? 회사에서 단체 관람 간 거였지? 라고 묻자 앨리스가
Oh man, I flipped out as soon as we got to the stadium.
맞아. 그런데 야구장에 도착하자마자 내가 화가 날 정도로 흥분했지 뭐야. 라고 하네요. 이어 제가
Why? What happened?
라고 하자 앨리스가
Well, I was in charge of bringing the baseball tickets for everyone. But sadly, I left it on my office desk.
글쎄, 내가 책임지고 관람권을 가져오기로 했는데 그걸 사무실 책상에 놔두고 온 거야. 라고 하네요. 제가
Oh my, I would have flipped out too.
어휴, 이런, 나도 너라면 놀라서 뒤집어 넘어졌을 거야. 라고 했습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Hey Alice, how was the baseball game last night? It was a company outing, right?
Oh man, I flipped out as soon as we got to the stadium.
Why? What happened?
Well, I was in charge of bringing the baseball tickets for everyone, but sadly, I left it on my office desk.
Oh my, I would have flipped out too.
오늘의 expression is flip, F-L-I-P, flip, out, O-U-T, out, flip, out. To flip out means to suddenly get upset, crazy, frightened or excited. To flip out은 화를 벌컥 내다, 흥분하다, 강하게 반응하다 또는 기쁘거나 놀랍게 반응하다 라는 뜻입니다. 아주 좋아서 흥분하다, 열광하다 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to flip someone out은 누군가를 진짜 화나게 하다 라는 표현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레스가 야구 관람권을 안 챙겨와서 무척 화가 났다고 했습니다.
Oh man, I flipped out as soon as we got to the stadium
라고요. 네, 그럼 예문을 들어볼까요? Thomas flipped out in front of everyone 이라고 하면 토마스는 사람들 앞에서 갑자기 화를 냈다 라는 뜻이 됩니다. 또 다른 예문을 들어볼까요?
Richard flipped
out when he got the latest smartphone for his birthday. 라고 하면 리처드는 생일 선물로 최신식 스마트폰을 받고 뛸 듯이 기뻐했다 라는 뜻이 됩니다. Well, now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right? Then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Alice, how was the baseball game last night? It was a company outing, right?
Oh, man, I flipped out as soon as we got to the stadium.
Why? What happened?
Well, I was in charge of bringing the baseball tickets for everyone, but sadly, I left it on my office desk.
Oh, my, I would have flipped out, too. Let's review. To flip out means to suddenly get upset, crazy, frightened, or excited. To flip out. To flip out. To flip out.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Sing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The Somerset이 부른 Happy For You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2020년 열리는 핵확산 금지조약 NPT 평가회의를 앞두고 제1차 준비위원회가 최근 시작됐습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로버트 우드 미 군축 담당 대사는 오늘날 북한은 국제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무기용 우라늄 농축을 위한 재처리 활동을 재개했다고 스스로 인정했으며 다섯 차례의 핵실험과 계속된 탄도미사일 발사로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자신들의 안보와 경제 발전, 국제사회의 인정을 원한다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는 이번 주 핵확산 금지와 관련한 진척 사항과 앞으로의 가능성 등을 점검하는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미국 대표단이 이번 회의에서 북한 문제에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핵확산 금지조약 NPT는 1970년 발효됐습니다. 국제사회의 핵확산을 막는 것이 이 조약의 목표입니다. 가입국은 5년마다 평가회의를 열고 이행 상황을 점검합니다. 2020년 평가회의를 준비하기 위한 제3차 준비위원회 첫 회의가 5월 2일부터 비엔나에서 시작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성공적인 평가회의 개최를 위해 회원국들과 협력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0년 평가회의는 NPT 발효 50주년을 맞아 지난 반세기 동안의 성공을 축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조약에 따른 국제사회 노력 덕분에 대다수 국가들은 핵무기 확산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성공을 이뤘지만 여전히 과제도 남아있습니다. 우드 대사는 우리 모두 위험에 직면해 있다며 이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단호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실패한다면 그래서 북한이 조약을 위반하고 지역과 국제사회를 위험으로 내모는 도발을 계속한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기울이는 노력은 무의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핵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결단이 이번 회의에서 핵심 의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